네, 시청자 여러분, 9월 9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19도입니다. 아, 20도 밑으로 떨어졌어요. 습도는 61%고요. 낮 최고 기온은 26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30도로부터 멀어지네요. 네, 습도는 41%가 되겠습니다. 흐린 후 맑은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실시합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2차 개각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비롯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에선 박지원,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나옵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전쟁 참전국과의 연대를 강조하며 문화, 첨단산업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의회 국제기구 인사들과 만나며 순방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합니다. 3박 5일의 일정을 수행한 이 대통령 마치고 돌아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기사 살펴볼까요? 한국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제주 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항공 제조사인 보잉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제조물 책임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송 참여 유가족은 희생자 14명에서 53명으로 늘어났는데요. 국내 수사와 조사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둔덕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유가족들은 조류 충돌 직후 엔진, 전기, 유압, 추력 제어 등 기체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법원에다가 보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보잉이 보유한 설계, 인증, 시험 자료를 확보해서 외부 전문가 검증도 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잉이 한국이 더 적절한 재판지라면서 불편한 법정지 원칙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말고 한국 가서 다투자 이러고 있는 건데 미국에서 본안 소송이 이어져야 훨씬 유가족에게 공정한 재판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유가족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이 논란을 계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선일보는 2020년과 2024년 총선에서 여야 위성정당이 비례의석 대부분을 차지했고 2024년에는 각각 28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다음 이 모당과 합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군소정당 인사들이 거대정당 위성정당의 간판으로 당선된 다음 제명 방식으로 원래 당에 복귀하거나 반대로 복당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제도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고 정치 불신을 키웠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선출 구조를 단순화하고 위성정당 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시는 다음부터는 위성정당 뭐 그리고 이런 그 꼼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차단해야 그게 정의에 부합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을 하려면 기본소득당 이름으로 당선됐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조선일보 기사 또 보겠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위한 준비 절차의 하나로 아랍에미리트의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단은 전투 상황과 군사 거점, 기항지, 정비, 보급 여건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는 미국이 한국 측에 파병을 서둘러달라는 취지로 11월 중간선거 일정까지 거론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미국이 11월이라는 시한을 정해서 요청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민주당 일부와 범여권에서 파병 반대가 이어지고 이란도 보복 가능성을 경고한 만큼 실제 파병 추진 때에는 국회 동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을 위해서 시민들이 이틀 전부터 줄을 서서 밤샘 대기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선착순 전세 계약을 진행한 달서구의 한 아파트 분양사무소 앞에는 지난 6일부터 사람들이 몰려서 텐트까지 치고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배경에는 급감한 전세 매물이 있는데요. 대구 전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올해 초 3,947건에서 지난 7일 2,165건으로 45% 넘게 줄었습니다. 이 집값뿐 아니라 전세 시장에서도 공급 부족과 매물 잠김이 심화하면 아무래도 얼마나 낭패가 크겠어요. 실수요자들이 계약한 건을 위해서 밤샘 줄 서기까지 해야 하는 전세 대란의 단면이 지금 대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들에게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매불쇼에 적극 출연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유시민 작가 등의 정부 비판이 이어지면서 당내에 이들 채널 출연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최근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 속에 진보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해 통합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도 3개월 만에 김어준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홍익표 정무수석은 출연 금지령은 아니었다면서도 전당대회 갈등이 유튜브 시장과 결합해서 증폭됐다며 진보 유튜브 채널들도 진영 통합을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김어준이 들을까요? 아, 정말 참 이렇게 아니한 상황 인식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아니, 이렇게 나와주면 고마워할 것 같습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내 권력 앞에 누구도 고개를 조아리지 않을 수 없을 거야. 착각할 겁니다. 좀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런 일을 하는지 참 암담합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기사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TV뉴스는 어떤 이슈 다루고 있는지 TV뉴스 리뷰로 이어가죠.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의 집무실 엘리제궁 앞에 내려 군악대의 경쾌한 연주 속 발걸음을 옮깁니다. 먼저 대기하고 있던 마크롱 대통령이 격한 악수로 이 대통령을 반깁니다. 두 정상이 단독 오찬과 정상회담을 위해 남프랑스 니스와 셀폴드방스에 이어 수도 파리에서 재회했습니다. 회담에선 미-이란 전쟁으로 장기간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 문제가 화두로 올랐고 두 정상 모두 공조의 뜻을 모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해의 자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Multinational strictement pacifique une fois un accord trouvé continue de faire l'objet de travaux intenses. Cette communauté de vue.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에서 우리의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없었단 취지로 설명했고 실질적 기여를 할 필요성엔 두 정상이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3년 전 초선 의원일 때 당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위원이었습니다. 당시 김행 후보자가 쏟아지는 의혹에 출근길 문답을 닷새 만에 중단하자 용 후보자는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김행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전부 해명하겠다며 출근길 문답마저 중단한 상황입니다. 토명할 수가 없어서 도망가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 후보자는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노동당 내부의 이른바 언더조직에서 낙태금지나 혼전순결과 같은 성차별적 지침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더조직의 성차별적 지침을 묵인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과거 인사청문위원일 때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당시 김행 후보자의 이전 발언을 빌미로 이렇게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이 필요하다면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형편없는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8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로비 브로커 역할을 한 양모 씨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통화. 양 씨가 늦춰져도 상관은 없는데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알아봐달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자 김 후보자가 누구한테 알아보면 돼? 처장한테 라고 되묻고 통화가 곧 끝납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양 씨가 제약회사 대표 강모 씨에게 전달한 이야기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양 씨는 BH의 중요 사항을 김승원 의원이 담당하고 있다며 처장이 전화하게끔 하라고 승원 오빠랑 오늘 오전에 통화했고 처장이랑도 통화 완료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앞선 통화에선 없던 청와대나 식약처장 통화가 끝났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며칠 뒤 이어진 10월 12일 통화.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담당자들이 총 떼매기 싫어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미뤄지고 있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그럼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4분 뒤 양 씨는 강 씨와의 통화에선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은 BH를 통해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한테 BH 통해가지고 보고서 올리라고 했는데 지금 전화가 와서 뭘 물어보길래 다시 한번 확인 전화한 거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역시 기존 통화에선 없던 청와대나 보고서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네, 이 아침에 브리핑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신민정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요.
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자, 오늘 어떤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어제 후보자 쪽에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국면이 좀 전환됐습니다. 녹취록 전부를 공개한 건데요. 어제 새롭게 나온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사실이 교묘하게 비틀어지거나 근거 없이 비약한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중에 청와대까지 동원해서 식약처를 압박했다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이 내용부터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브로커 양 씨가 제약회사 대표에게 전화했던 내용이죠. 김승원이 청와대를 통해 이 사안을 챙기고 있다라는 녹취가 있어서 무척 파괴력이 컸습니다. 그런데 정작 녹취록 전체를 살펴보니 김승원 후보자 본인 통화에는 청와대와 관련한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10월 8일 통화를 살펴보면 브로커 양 씨가 늦춰져도 상관없는데 이유는 알아야 하니까 알아봐달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는 누구한테 알아보면 돼? 처장한테? 하고 대묻고 통화가 끝납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이 브로커 양 씨가 대표 강 씨에게 전한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BH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블루하우스죠. 블루하우스.
네. 예. 청와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청와대의 중요 사항을 김승원 의원이 담당하고 있다. 처장이 전화하게끔 하라고. 승원 오빠가 오전에 통화했고 처장이랑도 통화 완료했다. 그러니까 앞선 통화에서는 없었던 청와대 그리고 처장과 이미 통화가 끝났다는 얘기가 갑자기 등장을 한 겁니다. 며칠 뒤에 10월 12일 통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브로커 양 씨가 식약처 담당자들이 총 떼매기 싫어서 승인 미뤄진다라고 하자 김승원 후보가 그럼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4분 뒤에 이 브로커 양 씨가 대표 강 씨에게 김승원 후보자의 통화 내용을 전하면서 식약처에 BH, 그러니까 청와대를 통해서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다라고 통화를 해요. 그러니까 4분 사이에 없었던 말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김승원 후보자와 식약처장의 연락에서도 청와대 언급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브로커 양 씨가 말이죠. 내가 뭐 김승원하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청와대하고 네트워킹이 돼 있다 이런 것들을 과시하려고 이렇게 없는 청와대를 끌어다 써서 이렇게 뭐 자신의 힘을 영향력을 부풀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자 김승원 의원 쪽에서 어제 그 녹취를 또 공개했어요. 통째로 네. 내놓은 녹취죠?
그렇습니다. 계속 부분적으로 편집돼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편집하지 않은 원본을 보라면서 통째로 그렇죠. A4 4장 분량을 내놨습니다. 눈여겨볼 대목들이 있는데요.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과 통화한 뒤에 브로커 양 씨에게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확인해서 나한테 다시 보고를 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좀 기다려보라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승인해주겠다가 아니라 예. 왜 늦어지는지 확인해서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단이 짚은 결론도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녹취 어디에도 조건 없는 승인을 해준다거나 심사 기준을 완화해준다거나 절차를 생략 하겠다는 뭐 그런 요구한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브로커가 의뢰인 앞에서 자기 영향력을 과장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내가 이만큼 힘을 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돈이 나오니까요.
네.
말씀하신 것 같은 과시가 과시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의 그 행동을 보게 되면은 그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세심하게 들어주고 그리고 그 연결할 수 있는 곳에다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불법적이지 않게 연결만 해준 것이 확인된 거예요. 김승원 의원이 그 양 씨한테 와 해주겠다, 뭐 나만 믿어라, 뭐 반드시 이거는 성사된다 이렇게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의심할 여지가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내세운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뭐 수천억을 벌 수 있다는 발언. 이 발언은 있었습니까?
그것도 사실 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발언만 떼어내서 마치 김승원 의원이 대가성을 알고 있었다라는 근거로 한동훈 의원이 제시했죠.
네네.
그런데 민주당 설명을 좀 살펴보면요. 같은 대화 안에 또 다른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일단 설명을 들어볼 테니 자료를 보내달라라고 했고 공마전인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 쎄해 보인다. 라는 그런 반응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를 다 들으면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대화인데 네. 수천억만 딱 한동훈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떼어놓으면 완전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조선 제일 검이 아니라 조선 제일 쪽가위다라는 말까지 이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가위는 이제 편집할 때 쓰는 가위란 얘기죠. 네. 네. 자,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기소유예도 부당하다 해가지고 김승원 의원이 헌재로 가져갔는데, 자, 그 기소유예가 좀 아팠던지 한동훈은 기소유예 된 것을 두고 계엄 이후에 기소유예가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는 윤석열의 주도권이 사라진 시점이니 그 시점에 또 다음 정권은 민주당에 넘어갈 것이 확실하니 외압이 가해져서 김승원 기소에도 마땅할 것을 기소유예로 바꿨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 낭설에 가깝다. 이런 증거가 나왔어요.
네, 일단 한동훈 의원 주장을 요약하면 24년 8월에 서부지검이 김 후보자를 조사한 뒤에 알선 뇌물 약속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8개월을 구형하겠다고 대검과 법무부에 보고를 했다.
자, 그런데 2024년 네. 8월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네.
내란은 2024년 12월 3일에 있었어요. 예예.
그렇죠. 그래서 내란이 터진 이후에 이제 외압, 계엄 이후에 외압으로 기소유예가 됐다라면서 이제 검찰 내부 문건을 8월 달 내용을 공개를 해서 문제가 됐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8월에 기소 방침이 있었고 12월에는 기소유예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계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순서만 보면 그럴듯합니다.
네.
그런데 중간에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MBC 취재로 확인이 된 건데요.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8월 문서 말고 또 다른 보고가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엄보다 몇 달 앞선 24년 9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말한 건 8월이고 이건 9월인데요. 이 네. 9월 중순에 수사팀이 기소유예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검에 다시 올렸다는 겁니다. 8월 보고 이후에 한 달 만인 거죠. 경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검이 알선 뇌물 약속 혐의로 징역형이 나온 판례가 있는지 좀 찾아보라라고 지시를 했고 수사팀이 확인해보니 벌금형이나 선고유예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들은 실제로 뇌물 수령까지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12월 19일에 1심 재판부가 이 강 씨에게 징역 3년 그리고 징역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대표였죠. 대표 강 씨에게 그렇게 선고를 하면서도 김 후보자,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로비 부분에 있어서는 무죄를 선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12월 19일은 작년 12월 19일이고, 그러니까 강 씨는 이 양 씨한테, 브로커 양 씨한테 이제 청탁을 했고, 양 씨는 김승원 의원과 접촉하면서 뭐 도와달라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거고, 어쨌든 강 씨가 양 씨를 거쳐서 김승원 의원에게 로비한 것은 없다. 작년 12월 19일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김승원 의원이 도리어 억울해야죠. 본인은 이게 사실 뭐 민원인의 요청을 경청하고 그 알 수 있는 곳에 연결을 해준 정도인데 뭐 부정한 청탁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아 게다가 또 저 그 원래 기소하려던 것을 기소유예로 바꿨고 그리고 결국 기소유예로 결론이 났는데 한동훈은 뭐 저기 내란 이후에 어떤 청탁이 있어가지고 어떤 부정한 어떤 이 바람이 들어가서 기소유예가 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뭐 택도 없는 얘기라는 설명입니다. 네.
김 후보자 본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소유예 당시는 윤석열 정권이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었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였는데 그때 자기가 야당 초선 의원으로서 무슨 수로 검찰에 압력을 넣어서 기소유예를 만들어냈겠냐라고 본인은 이야기합니다.
네. 자, 그래요. 하여튼 자, 여러분 한동훈이 뭔 얘기할 때 그 걸러서 들어야 합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믿었다가는 혼자 바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의 입장까지 충분히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뭐 공개한다는 뭐 저 근거라고 내세운다는 뭐 녹취 다 거기에 맥락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한동훈 말은 걸러들어야 한다. 오늘 결론을 그렇게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이슈 준비하셨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발표하면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걸 깎아내리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이 주장들이 사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한국은행이 특별한 대외 충격이 없고 환율 안정세가 이어지면 올해 1인당 GNI, 국민총소득이죠. GNI가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니 사실 박수를 받아도 될 그런 위협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데 많은 언론들이 에이 그거 이거 뭐 한꺼풀 더 벗겨보면은 그거 좋아할 일만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표면 논리를 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논리 중에 하나가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만들어낸 4만 달러일 뿐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원화가 강해지면 똑같이 원화 소득도 달러로 환산했을 때 커지죠. 그래서 실제로 올해 4만 달러 돌파 여부에 환율이 상당히 중요한 것도 맞습니다.
네.
지금 추산으로는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478원 이하로 유지되면 4만 달러를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9월 7일까지 평균이 1471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넘을 가능성이 충분한 거죠.
네.
환율 효과가 있다는 내용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하면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명목 GNI, 명목 국민 총소득 자체가 21.8%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원화로 벌어들인 국민소득의 총량이 크게 늘었고 또 2분기 실질 GNI 역시 3.1% 정도 증가했습니다. 환율 장난으로 4만 달러가 됐다고 할 정도의 단순한 이 환산 착시는 아니라는 수치인 거죠. 특히 교역 조건이 좋아지면서 무역에서 얻은 실질 이익이 아주 크게 늘어난 점도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역대급 수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받아낸 성적표라는 것을 애써 부인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환율 때문에 이거 4만 달러 된 거다라고 우겨대는 사람들 말이죠. 자, 물가가 올라서 명목 소득만 부풀었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네, GDP 디플레이터, 이걸 종합물가지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2분기 이 종합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1.9%나 올랐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 가격이 오른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명목 GDP 증가율 26.4%와 실질 성장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절반만 맞는 주장이에요. 종합 물가 지수가 크게 오른 핵심 배경에는 국내 소비자 물가만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가격 상승, 그리고 교역 조건이 개선됐다는 내용. 그러니까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하는 것에 비해서 수출품을 훨씬 더 비싸게 팔면서 국민이 실제로 확보하는 구매력이 커졌다라고 해석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실질 GDP보다 실질 GNI가 더 크게 증가한 겁니다.
네.
그래서 실질 국민 총소득이 2분기에 3.1%, 전년 동기 대비로는 15.6%나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물가 착시라는 주장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물가만으로 4만 달러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잘 된 걸 이 국민소득이라고 포장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그 과도한 거 아니냐. 국민들의 그 실제적인 삶이 나아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만요.
네, 아마 가장 강력한 비판 논리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네.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이 뭐 국민 월급 봉투가 늘어난 건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실제로 올해 성장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가 이끌고 있고 또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 사이에 분명한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 비판은 뭐 필요한 지적이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네. 우리가 4만 달러를 달성했다라는 것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논리는 못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총소득은 애초부터 가계 월급만 측정하는 지표가 아니고요. 국민과 기업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이 해외에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벌어들이는 것도 대한민국 경제 소득 증가.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국민 경제도 소득이 증가했다라고 이 지표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4만 달러가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늘어난 이 기업 소득을 어떻게 임금과 투자, 뭐 배당, 복지, 세수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환산시킬 것이냐 이게 정말 사실 필요한 논쟁인 거죠.
그렇습니다. 1인당 GNI가 뭐냐. 전체 국민 소득을 인구로 나누는 거예요. N분의 1로 나누었더니 이 정도 나왔다는 건데 그래요. 인구 감소가 숫자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한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이번 4만 달러 달성에 대해서 그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로 참 넘쳐납니다. 자, 그러나 결과적으로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4만 달러 달성 정말 기념비적인 일이고 아니 MB가 747에 그 4가 4만 달러 아니었어요? 예, 그 4만 달러 달성을
그렇습니다.
정말 네. 목말라 기대했던 우리나라였는데 예. 이 대통령 시대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4만 달러가 될 줄 알았는데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때 되는군요. 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민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광고하죠. 네, 광고. 아이고, 광고가 저기까지 갔네. 예. 예. 자, 죄송합니다. 예. 한우육포죠? 한우육포. 예, 예. 자, 명절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무려 한우! 양도 푸짐합니다. 한우로 만든 육포 420g 인터넷 최저가가 6만 원대인데 핀풀 마켓에서는 30% 이상 저렴한 39,900원에 판매합니다. 아, 핀풀 마켓은 이건 이딴 데인가 보다. 김용민 스토어에서도 39,900원에 판매합니다. 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 임직원들 혹은 이 가족 친지와 나눌 단체 선물도 좋고요. 그냥 집에서 드실 술안주 영양간식으로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빠른 품절 예상되는 초대박 상품이니 지금 바로 김용민 스토어에서 압도적 특가의 한우 유포 선물 세트도 만나보시고 그리고 김용민 TV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세상에 한우 유포, 한우 유포를 39,900원. 네. 아주 싼 가격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하셨으니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도 뭐 살아온 궤적이나 또 뭐 주변 참모들 의견이나 봤을 때 다 반대 논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철학적으로도 반대를 할 사람으로 보였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나중에도 뭐 운명이다 이런 책에서도 밝히기도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도 좀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서요.
약간 유사한 상황이 돼 있죠.
예.
대통령 고민이 깊어지겠죠.
예.
그때도 이제 나중에 자서전 보면 그때 제가 그 대표단으로 바그다드를 다녀왔어요.
예.
청와대 가서 노무현 대통령 만났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내가 이라크 전 반대 운동 해준 걸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아, 그 상대가 송영길 의원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적혀 있다는 건 저는 알고 있었는데
예.
오히려 반대를 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교섭력을 가지고
예.
전투병 파병을 거부할 수 있었고 우리 의료 공병부대 중심으로 사이톤
예.
부대를 파병해서 단 한 명의 우리 병사들 희생 없이 성공적으로 철수했지 않습니까?
예.
예.
아, 그렇군요. 그 여당 의원들에게 반대해 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다는 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송영길 의원이었군요.
네.
아.
네. 이 파병 문제는 정의의 원칙에 비추어 부끄럼 없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한 목소리로 파병 반대를 얘기해야죠. 왜 그 불의한 전쟁터에 우리 이 자녀들을 보내야 합니까? 이 트럼프의 그 중간선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저 자기들이 싼 똥은 자기들이 치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아침에 용민 치과센터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십니다. 분당 정자역. 분당 토론토 치과의 차승라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아니 지금 오늘 꼭 우리가 다뤄야 할 이슈인 것 같아요. 수면 무호흡증. 네. 수면 무호흡증. 이거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것도 특히 저 중장년 세대들은 반드시 이거는 그 상식적인 차원에서라도 네. 이게 분명히 상식으로 또 지식으로 갖고 계셔야 될 그런 문제고 왜냐하면 내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이 수면 무호흡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옆에서 자는 가족이 자다가 숨을 멈춘다. 안 쉬는 일 네. 이거 보고 아이고 정말 이 보는 사람이 완전히 긴장이 되고 염려가 돼서 네. 깨우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 네. 이 수면 무호흡이 단순히 뭐 코를 골거나 숨을 안 쉰다 이게 아니라 우리 몸은 일정하게 산소가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이 기도로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숨이 멈추는 그런 현상을 말 그대로 자는 동안 숨이 멈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우리 몸이 긴장 상태로 돌입을 하게 때문에 깊은 네. 수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 저기 수면 무호흡으로 정말 호흡을 못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나요?
아, 그거를 수면 무호흡 때문이라고 그걸 어떻게 원인 규명을 하기는 곤란하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밤 사이에 좀 그런 그 위험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 그렇지.
그게 저는 상당히 이 원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저 기도가 좁아져서 그런 거다라고 예, 예. 흔히들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이제 우리가 알기에 수면 무호흡은 대개 남자들 코골이 뭐 중장년층 정도로 생각하는데.
예.
사실 이 수면 무호흡은 전 연령대에 청소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편도나 이 아데노이드 조직이 좀 비대한 경우는 그 속구멍을 막기 때문에
네.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숨을 쉬고 입을 좀 벌리고 있고 이런 현상이 있고요.
예.
또 이제 중장년층은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나 이런 조직의 탄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게 좀 처져서
예.
잠을 자게 되면 이게 뒤로 밀려서 기도를 눌리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제 여성들도 이 여성 호르몬이 상기도 근육 긴장도를 잡아주는데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그 긴장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이게 처져서 그 약간 숨길을 막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환경기 전으로 해서
네,
예, 그런 수면 무호흡증이 여성에게도
예, 그래서 전 연령층에 사실은 수면 무호흡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그 여자분들 중에 좀 마르신 체형 이런 분들은 정말 소리 없는 수면 무호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소리 없는 수면
예,
무호흡? 어이구야.
예. 그래서 내가 사실은 수면 무호흡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 단순히 잠을 설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도 위험하다고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 그래 최근에 여러 질환의 원인이 수면 무호흡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수면 무호흡이 단순히 뭐 잠을 좀 설쳤다 이게 아니라
네.
사실 우리 요즘에 가장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게 치매 문제인데요.
치매.
예. 그 특히 치매 중에도 그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우리 뇌에 그 아밀로이드 찌꺼기가 쌓여서인데 이 찌꺼기 청소는 오로지 깊은 잠을 잤을 때만 숙면을 취했을 때만 청소가 되는데
네.
수면 무호흡이나 코골이가 있는 경우는 약간 우리가 선잠 잔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소 시간을 갖지 못해서
네.
이게 계속 쌓여 있는 거죠.
아.
쌓여 있게 되고 또 산소가 일정하게 공급이 안 되면 우리는 산소 공급을 위해서 심장이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혈액을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심장에 과부하가 생기고 또 혈관이 얇아지거든요. 자는 동안에. 그래서 이게 누적이 되며 만성 질환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면 무호흡 때문에 당장 뭐 숨을 못 쉬어 가지고 돌아가실 일은 그것보다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이지만 장내에
그게 누적이 돼서. 근데 이제 어떤 우리가 증상이나 병이 생기면 이거와는 연관을 안 시키고 그렇지. 그 부분만 치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코골이만 네,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장내 치매를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치매가 생기면 이 아밀로이드를 어떻게 제거할까를만 생각을 하지 그 원인이 잠을 잘 못 잤다는 거 그걸 연결을 안 시키거든요.
예예. 예,
그리고
예.
이렇게 낮에 낮졸림이 있고 또 뭐 8시간 이상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뭐 두통도 있고 온몸이 좀 피로하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다 잠을 못 잤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항상 낮에 육체적인 피로나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이 회소가 되고 네. 또 재생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 약간 우리 기계도 리셋하는 컴퓨터도 리셋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잠을 못 자면 그 리셋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예, 만성 피로나 두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네. 요즘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코를 고는지 안 고는지 또 이제 수면 무호흡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자는 걸 뭐 촬영을 해놓을 수도 없고.
네, 맞아요.
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있습니까?
아, 저는 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30세 이상이면 다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그래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은 선천적으로 이 편도나 아데노이드 조직이 큰 경우는 저녁에 잠을 못 자서 입을 벌리고 자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성장 과정에 얼굴이 약간 아데노이드형 페이스라고 해서 좀 좋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성장할 때 키 성장에도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성인들 기준에서는 내가 불면증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거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만성 피로, 두통, 그다음에 뭐 코골이는 뭐 반드시 수면 무호흡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코골이는 네네. 기본적으로 수면 무호흡이 있다. 네. 그리고 또 코골이 하지 않는 수면 무호흡도 있다. 아까 말씀하셨죠.
네, 마른 여성분들에게서 네. 네, 소리 없는 무호흡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거 여러분 해소할 길이 있습니다. 해소할 길이 있어요. 양압기들 생각하는데 저 양압기 하루 달고 그냥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그 비싸게 산 건데 안 써요. 네. 답답해가지고. 근데 얼마 전에 최승나 원장님의 이 분당 토론토 치과에서 매직 스플린트라고
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입을 닫아버리는 건데 수혈에 맞게 딱 돼 있는 스플린트를 달고 자면은 입을 막고 이제 자는 건데 코로 숨을 쉬게 되죠.
네.
코를 안 굽니다.
네.
그것도 좋은 게 뭐냐면은 이튿날 아침에 너무 머리가 맑아져요. 다른 무엇보다도 너무 머리가 맑아져서 정말 야 이걸 왜 이제 만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말이죠. 그 저기 매직 스플린트를 하니까 저도 좋지만 우리 가족들이 좋아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왜냐 코를 안 고니까.
예, 단순히 서류 문제가 아니고 네. 코골이는 서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지금 머리 건강 네. 그다음에 육체 피로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 양압기는 기존의 수면 무호흡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어떤 치료라는 보다 교정 방법인데요. 우리가 네. 눈이 나쁘면 안경을 끼듯이
네.
양압기 원리는 외부에서 그냥 공기를 주입해주는 원리예요.
그렇지, 그렇지. 전기를
예.
써서.
예. 예, 전기를 써서 마스크 껴서 공기를 인위적으로 주입해주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단순히 공기만 주입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써보셨지만 기계 부피 불편함 이런 게 있고요.
휴대도 이게
예.
너무
특히 뭐 출장이나 해외 여행 가신 분들이 많이 불편하시고요.
네. 제가 그 립스틱 그 정도 크기예요.
예. 예. 그래 제가 이 30년 치과 의사를 하면서 많이 연구하고 또 저도 많이 사용해보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가장 좀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약간은 치과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좁아지는 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뭐 살도 찌고 조직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누워 잘 때 혀가 뒤로 많이 밀리고 턱관절이 뒤로 밀리면서 기도가 더 좁아지거든요.
아, 예.
그래서 매직 스플린트는 단순히 뭐 공기를 넣어주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우리 이제 코로 숨을 쉬게 유도를 해서 호흡기에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근력 운동하듯이
네.
그게 큰 원리고요.
예.
또 그다음에 그 입마름이 없기 때문에
입마름이 없어요.
예, 네. 구호흡을 하지 않아서 입마름이 없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네.
또 위아래 이갈이, 이약물기 이런 것도 없애주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머리 두개골에 어떤 바른 정렬을 유지해 주거든요.
아.
예, 그 점이 저는 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몸이 어떤 장기 어느 곳 하나 중요한 데가 없지만 저는 제가 30년 치과의사 하면서 가장 핵심은 우리의 이 머리 두개골이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 뇌에서 모든 신호를 전달해서 심장도 움직이고 우리 팔, 다리도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의 이 바른 정렬이 우리 전신 건강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장부죠. 여기 심장은 여긴가?
심장이 뛰게 하는 것도 뇌에서 네. 우리가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뛰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 본사, 헤드쿼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를 잘 관리하면 우리 몸 반드시 건강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수면 무호흡 그냥 잠버릇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정말 심장과 뇌까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내가 나중에 치매가 걸려가지고 자녀들도 못 알아보고 뭐 이웃 지인들도 못 알아보고 그리고 엉뚱한 소리하고 아이고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요거 이 젊었을 때부터 저 관리해야 됩니다. 이거 저 잡아 놓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수면 무호흡, 코골이가 심하다. 혹은 잠잘 때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과 염려를 끼친다. 그러면 즉각 매직스 스플린트로 건강한 수면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를 위한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자,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은 네, 유튜브 승락TV 꼭 방문하셔서 추가된 설명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치과 정보들을 아낌없이 공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승락TV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댓글 다시면 거기에 또 1:1 상담도 해드린다고 하네요. 자, 매직스 스플린트 제가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어느 날 아침에 활기차고 또 그냥 언어가 확확 튀어나와요. 어휘가. 그것이 다 전날 밤에 매직스 스플린트를 하고 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차승나 원장님 오늘도 감사드리고 이 분당 정자역 분당 토론토 치과의 원장으로서 또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자, 광고할까요? 예. 아, 그래요. 오늘 광고는 우리 예. 코어리우신이네요. 코어리우신. 자, 간편한 근육 관리를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코어리우신 광고입니다. 추석을 맞아서 코어리우신이 특별한 이벤트 예, 준비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원 플러스 원 이벤트에 추석 맞이 특별 혜택을 더했습니다. 코어리우신 구매 고객 전원에게 코어업 또는 코어 오메가 3를 증정하고요. 여기에 코어 밀크 씻을 휴대용과 쇼핑백을 함께 드립니다. 원 플러스 원 혜택에 총 3개의 추가 선물까지 이번 추석에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추석을 맞아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로 준비된 수량이 소진됐을 때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까 서둘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어 리우신은 간을 거치지 않고 근육으로 바로 흡수되는 고함량 리우신과 퀄리코트 인증 프리미엄 단백질을 균형 있게 배합한 건강식품이 되겠습니다. 코어리우신 하루 두 알이면 많은 양의 단백질을 따로 챙겨 먹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고 효과적인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원 플러스 원 혜택에 총 3개의 추가 선물까지 이번 추석 부모님께 간편한 근육관리를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코어리우신, 코어리우신을 검색하세요.
지금 갑자기 제가 이 눈을 못 뜨겠어요.
왜요? 왜?
아 모르겠어요 그냥. 아 이거 지금 갑자기 아, 그러니까
뭐 신체적으로?
네. 좀 갑자기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네, 눈이 좀... 아이고 진짜 또 나와주셨는데 너무나 네, 좀 짧은 시간이어서. 네.
6.3 지방선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사실 그 어떤 선거보다 기대가 컸었기 때문에 네. 예, 실망이 무척 큰 결과입니다. 이 선거를 치르는 동안에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냥 제 기분인데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고 아무튼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죄송합니다. 최우기가 일단 뭐 반명이라고들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봐도 돼요. 예, 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진짜 나 요만큼이라도 해가 된다면 나는 뭐 빠질 수 있어요. 뭐 반명 인정하네. 그러니까 예, 여러분이 저를 뭐라고 보든 상관 없다니까요,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 우리 오윤혜 씨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오빠랑 가는 길은 다르지.
아니, 계속 저 얘기를 해.
우리 다시 만나자. 경기도지사가 되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너무 다음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니까
그게 왜 문제예요?
네?
자기 실력으로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는 게 왜 문제냐고.
그건 괜찮아요? 싫으니까 그래 얘네는. 싫다는 거 아니야?
최근에 매물 씨가 제일 욕 많이 먹었던 게 뭡니까? 유시민 작가가 나왔던 네. 소위 말하는 그 ABC론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어떻습니까? 그 호루라기가 너무 절묘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죠?
네.
나는 생각할수록 와 진짜 매물 씨 최고의 콘텐츠였다. 많이 느낍니다.
유시민을 띄우는데 반명을 띄우는데 우리는 친명 채널이야.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길 바래. 맞냐고 이게 말이 모순인 걸 못 느껴요 이거를?
오윤혜는 윤석열 같은 사람을 만든 게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거든요.
예.
그때 윤석열이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게 그럼 옳은 일이었잖아. 맞지?
그렇겠죠.
그렇게 했으면 옳은 일이잖아.
정확하게
그게.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맞지?
계신다면. 예.
그럼 지금도 그 똑같은 잣대로 누군가가 아 이재명 그렇게 가면 안 돼요라고 말하는 건 좋은 거잖아. 그걸 왜 뭐라고 해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지금 윤석열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 말이 맞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같은 검찰 권력의 끈앞풀들을 만들고 있어. 그러면 최욱 씨 말이 맞아. 문재인 정부랑 똑같은 짓을 하면 똑같이 해야지.
예.
근데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을 만들었지만 이재명 정부는요 윤석열을 만드는 일을 일도 안 하고 있어. 오히려 잘하고 있어. 근데 그걸 왜 흔드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최욱 씨는 비판이라는 공통점만 놓고 지금 본인의 논리를 전개하니까
그렇죠.
궤변에 빠진 거고
그렇죠.
제가 설명하는 거는 전제가 다른데 문재인 정부의 악행 어떻게 이재명 정부의 선행을 비교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높았을 때는 어땠어요? 주무부처 장관들이 그냥 맞아요. 제 얘기만 할게요. 매불쇼에 나와서 사업 설명하고 자랑하고 우리가 펌프질 하고 그러면은 정보도 제대로 전달되고 같이 의식하고 이게 되는데 언젠가부터 매불쇼 반명딱지 붙여서 주무부처 장관 아무도 안 나오고
댓글 달리자 봐라 최욱 반명이다.
왜?
반명은 왜 들어가?
대통령이 픽한 사람을 비판하는
확실한 그거는 대통령을 모욕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날 얘기해봤자 당신 반명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진짜 그렇게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심각합니다.
먹칠하는 거잖아. 네. 대통령 얼굴에 먹칠한다. 나는 분명히 선언할게요. 모두가 다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더라도 난 끝까지 갑니다. 선언하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이제 KBS는 못하는 거야. 아, 왜냐하면 얼마나 어렵게 정권을 가져왔습니까. 아, 그리고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끝까지 갑니다. 이 선언하고 갈게 그러면. 됐지?
그래 봤자 반명이래.
봤자야? 좀 갑자기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네, 눈이... 아이고 진짜 또 나와주셨는데 너무나 네, 좀 짧
네, 쇼츠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박영식 시사평론가 그리고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 최우기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입니까? 한동훈이가 문제인데 지금. 참 김용민은 방자하다. 최우기가 설치고 있어요 요즘에.
저게 뭐지? 저거 왜 저런 거지?
유시민이는 요설이죠.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
야, 근데 정말 와 매번 저희 올 때마다 저 쇼츠 영상 보는데 아 오늘 거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아 진짜 안타깝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최욱 씨를 좋아하셨던 분들마저도 최근에 많이 변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시거든요. 도저히 이제 매부시 못 보겠다라는 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좀 많이 달라졌는지를 본인 스스로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거의 모습을 내가 너무나 잘 알지.
아, 뭐 또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알지. 예. 예전에 저기 사실 완전한 무명이었을 때, 그 저 정형진 씨가 함께 방송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최욱 씨를 그 불금쇼에 데려왔어요.
아, 불금쇼.
정형진의 불금쇼였는데, 그 최욱 씨가 있으면 더 좋겠다. 세상에서 제일 웃긴 사람이다 하면서 데려왔는데 정말, 정말. 그
재밌는 분이잖아요.
개그감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뭐, 그 양반이 어떻게 해서 이게 개그감을 키웠냐면 어렸을 때 이홍렬 씨하고 서세원 씨 이분들이 사실 80년대 초반에는 완전히 새로운 개그. 그 이전에 슬랩스틱 코미디 뭐 자빠지고 얻어맞고
때리고 막 그냥.
그렇지. 그런 개그가 한국 코미디의 보편이었는데 와 서세원 이홍렬의 이 토크 개그 머리를 굴리는 개그.
그죠.
이 개그는 정말 신기원이었어요. 우리나라 코미디 역사에 또 한 획을 걷다고 저는 보는데 이 두 분 거를 다 메모하면서 메모하면서 학습한 사람이야 어려서부터.
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머리도 좋은 분이고 노력도 하는 분이고 이 어떤 개그 센스도 엄청나서 천재성이 있다. MC나 이 어떤 화술로 누군가에게 재미를 준다라는 것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재미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압도적 재미라기보다는 뭐랄까 많은 분들에게 좀 압도적으로 뭐랄까 좀 해로운 프로그램이 지금 되어가는 거 아닌가
준다고 얘기들 하는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옛날에는 화내고 뭔가 호전적인 모습이 재밌었는데 이제는 진짜로 화를 내니까
이제 좀 짜증을 내다시피 하시니까
어떤 시점에서는 본인이 화를 내고 본인이 웃어요. 그래서 좀 애잔하다. 어떻게 저런 캐릭터가 됐을까.
어느 순간 키면 이제 하소연하고 계시고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물론 최욱의 매불쇼이기 때문에 최욱 씨의 그 어떤 진행의 권한이나 리드할 수 있는 뭐 그런 자격이 되겠습니다만은 방송 내용이 어느 순간 최욱의 하소연 이렇게 좀 돼버리는 게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최욱 씨가 개그맨 출신이 맞냐고 그건 답이 많이 해요. 그래서 개그맨 출신이 아니고 문화생 출신이다 이렇게 지금 요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욱 씨는 가장 빛났을 때 그리고 그 오늘의 멤버쇼로 에스컬레이팅이라고 하죠. 그 될 수 있었던 게 그 비정치 분야에서 뭐 문화, 뭐 예술,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뭐 연애 이야기 이런 걸로 많은 이들에게 그 비정치 분야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정치 이슈를 다루기 시작했는데 와 이거는 뭐 폭발적이야. 조회수도 또 여기 슈퍼챗 X도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하니까
시장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살짝 시작한 정치인데 이것을 그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야.
그렇죠.
여기에 좀 발을 들이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길로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시작부터 너무 심각해지고 싶진 않지만 그 매불쇼를 제가 주목했을 때가 언제냐면 정영진 선배가 공동 진행할 때.
그렇지.
그때 이제 정우성 씨가 한번 출연한 적이 있어요. 정우성 씨가 매불쇼에 나와서 굉장히 재미있게 막 이제 그 정영진 선배 머리를 쫙 무스로 넘겨가지고
얼굴
얼굴을
하고.
비교하고 막 이랬던 때가 동접이 얼마였던지 기억나십니까?
모릅니다.
동접자 그때 당시
100만 넘어갔습니까?
얼마 동접자.
동접자.
10만? 몰라요.
10만이 안 됐어요.
그래요?
그때 그 시절만 하더라도 8, 9만만 나와도 진짜 정우성이 나온다.
초대박이지. 초대박.
동접자가 거의 10만 가까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초대박이 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정영진 선배가 거기를 빠져 이제 매불쇼를 그만두시고
하셨죠. 네.
그때 윤석열 정부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매불쇼가 정치 컨텐츠를 늘려나가고 뭐랄까 이제 확증 편향 세계로 많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동접자가 수십만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
맛을 본 거야 그때.
윤석열 정부를 잘 만나서 야권 포지션에서 이제 때려주고 같이 웃겨주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 공감을 많이 얻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대부분 출연했던 예를 들면은 보수 인사들이나 진보 인사들이 대부분 매불쇼의 동접자를 20만, 30만으로 기억해요.
그때 이봉규 박사도 있었습니다.
아니, 뭐 그럴 때만 하더라도 15만, 20만 이렇게 나왔었고.
네네네.
근데 그 기억에 한번 젖게 되면.
그렇지.
그리고 심지어 그 기억나십니까? 윤석열 파면 당시에 동접자 몇 명인지 기억나세요?
어, 기억 안 나요.
15만 되나요?
100만 나왔어.
100만이요?
어, 동접이.
동접이요.
동접이?
동접이요.
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김어준 씨를 넘어섰다고요. 정확하게는 2025년 4월 즈음에 윤석열 헌재 파면 결정 내리던 시기에 그 매불쇼가 생방으로 했을 때 그때는 거의 100만 가까이 났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 그 어떤 정치 콘텐츠를 다루는 그 매직 그리고 이 어떤 흡인력 여기에 저는 한번 젖어 들어가고 나면 동접 한 자릿수가 이제는 눈에 뵈겠습니다.
저 지금 저 동접자 보니까 말씀하셨던 그 저기 정우성 나올 때 그 정도 동접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뭐 다시 좀 정치를 버렸으면 좋겠어.
안 버리실 것 같아요.
버리는 게 좋을 텐데.
그리고 예전에 매불쇼는 보수 쪽 합리적인 의견도 포함을 시켜서 어떤 대화의 창구나 플랫폼 역할도 했는데 지금 뭐 합리성이 전혀 사라지고 그냥 체육에 뭐 이렇게 성질만 보여주는 그런 어떤 모습이 돼가지고 좀 안타까워요.
뉴스 공장이 오후 버전이 된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욱 씨가 그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 건강도 그렇고.
아니 글쎄.
고자 명성과 인기와 또 방송인으로서의 끼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제 나쁜 어른들하고는 좀 결별하시고 예? 유시민 뭐 그 뭐 이런 분들 예? 뭐 당장은 도움은 됐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결코 최욱 씨의 미래까지 챙겨주진 못한다. 예, 그들은 이용할 뿐이다.
예, 아니 또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까 괜히 또 죄송스럽고 저도 사실 최욱 그 진행자님을 그동안 좀 공개적으로 많이 비판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많이 깠어요.
그 비슷한 시간에 아래 위에서 지금 방송하는데 지나가다 만난 적 없어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야, 그럴 수도 있구나. 난 만났어.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 뭐 아는 척도 안 했어. 아니, 나는 사실 아는 척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지나가 보니까 뒤에 최욱이 있더만 그 오윤혜 씨가 뒤에 나왔는데 오빠 하고 둘이 대화를 나누더라고. 뭐 거기 가가지고 뭐 아는 척 하는 것도 좀 그래서 말았는데
해코지 당할까?
하여튼 먼저 우리
요즘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이럴까 봐.
최욱 씨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슬럼프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빨리 회복하시기를
빨리
진심으로.
귀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향
광명의 세계로
탈출하기 바랍니다. 그쪽에 김어준 라인은 자기들만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절대 최욱 씨가 거기서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심 어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요즘 한동훈이 아주 대박입니다.
아, 한동훈 요즘 난리죠.
한동훈의 그 동무대예요, 동무대.
한동훈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밝히시길 바랍니다. 언제 왜 그렇게 항상 오빠 오빠 거리는 분들 어떻게 우연히 거기서도 만나는 겁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제가 밝혀내겠습니다. 제가 너무 민주당 오빠 오빠 제가? 독약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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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약 오빠 독약 오빠 독약 로비 많아? 사건을 오빠. 제가 밝혀내겠습니다.
오빠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쪽은 좀 한동훈으로 가시고 홍준표 형님 이거 한동훈 잡는 데는 홍준표만한 존재가 없어요.
불과 몇 분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어요?
내 참 자기 핸드폰은 비밀번호가 20자리 이상 비번을 걸어가지고 아무도 못 보게 하고 그래서 남의 휴대폰은 얄팍한 법지식을 이용해서 편집까지 했다. 이런 비열하고 야비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참방자라네. 그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민주당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비위 의혹을 밝히는데 정의를 위해서 공익 제보를 받았을 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그럼 본인이 능력
아니 홍 시장님이 검사 시절에는
그럼
그런 식으로 수사 안 하셨습니까?
참네.
아니 불의 앞에 정의를 지키는 검사가 되려면 증거를 앞에 두고도 공개를 안 할 수가 있는
잘못다.
겁니까? 아니 제가
박철원
제가 바로
내 참 저 검사를 200명 데리고로 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는데 어떻게 되시오? 잡아넣지도 못했잖아요.
아니, 그걸
아무런 증거가 없었잖아요.
아니 그걸 제가 수사했나요?
탈탈 털어도
물론 저의 제가 법무장관
정권의 황태자까지
제가...
지내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재용이는 19개 양형제는 48개 온갖 혐의를 뒤집어가지고 그래도 무죄 판결 나왔잖아요. 그럼 반성이 있어야죠. 정권 초기에 황태자 짓을 하면서 그 좋은 시설에도 참패했잖아요. 그러면 반성이 있어야지 무슨 염치입니까? 배신자죠.
홍 시장님 대한민국
가만히 있어봐요.
대한민국 법
그래서 당신이 조선제일 겁니다. 이런 얘기 듣는 겁니다.
껌
그렇죠.
검이 아니라 아.
조선제의 주식을 하시죠. 네, 그래 봅니다.
홍 시장님 제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공익 제보를 받은 거에 대해서 그 제보가
마이크 꺼버려.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합니다.
제가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를 지키는 저 한동훈이
정의를 물리친 적이 없어요.
국민의 부르심을 받은
법무부
국회의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을
네, 참.
법을 수호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스스로를 문재인 정권 때 화양연화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제가 조선제일검이면 우리 홍 시장님은 조선제일홍입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입이라도 그걸 여소되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이 화양연화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 옛날에
저기 우리 전광훈 목사 네. 화양연화란 말이 뭔지 몰랐나 봐.
이게 뭐야? 환양연이야?
화양연이야.
아 진짜요?
예. 네.
그랬어. 아 진짜 그
화양연화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거 환양연이야 뭐야?
진짜요?
그래서
찾아봐.
영상에 뭐 이렇게 막 설교하다가. 네. 화양연화를 몰라가지고 네. 아 진짜요?
아니, 잘은 몰라도 어떤 좋았던 시절 네. 내 황금기 이 정도로 좀 풀이가 되잖아요.
아니 영화 제목도 있지 않나? 화양연화?
있죠. 네.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딱 네. 우리 전광훈 수준입니다.
네.
아 근데 최근에 네. 전광훈 TV가 또
폭파됐다면서요?
네네네.
그 폭파를 누가 시켰느냐?
누가 네. 시켰습니까?
꾸준히 하여튼 전광훈이 무슨 헛소리만 하면 신고했던 평화나무.
야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5개 채널 폭파시켰어 우리가.
네. 네. 어이, 무슨... 그렇습니다.
네.
어 이제 다 됐습니다. 전광훈 그동안 다 해먹었습니다. 집에 갔어요. 우리 또 우리 평화나무가 아, 열심히
유튜브 폭파 조심해. 자 제가 갑니다. 아! 황교안 TV를 구독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이, 그렇습니다. 아이, 그렇습니다. 뭐 이제 우리 황교안 뭐 제 장관 나오셨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평화나무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평화나무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싫다는데 왜 자꾸 해?
평화나무는 가라고 이제. 가라고 저 한동훈이랑 같이 가세현처럼 방송이나 하라고.
전광훈 채널 뭐 몇 개만 날려도 물도 안 나옵니다.
물도 아직, 안 나오고 지금
아직 뭐... 다들 채널이 한참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수가 왜 이렇게 부족하냐고. 아니 당신들은 이제, 뭐 하냐고 이거.
우리 평화나무가 지금 감시를 해야 될 이 그 포스터 전광훈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7,400명이 보고 있고 지금 좋아요는 5,000개가 2,000명 뭐 하냐고 지금. 계산이 안 되냐고 지금.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아니 지금 우리 말이 안 들려요?
김용민이 배를 골고 있다고 지금.
아니 우리 요구가 안 들려요? 아니 우리가 지금 좋아요 그 지금 요구권이 아닙니다. 그
2천명 지금 한 명도 원해서 임기를 같이 하라고 왜 또 나와가지고.
아니 이거 좋아요 지시권입니다. 왜 좋아요를 안 누르고.
좋아요도 안 누르고 그지.
아 이럴 거면 우리를 왜 보는 거야?
왜 보고 있냐고.
아 이럴 거면 왜 보는 거야 이게.
그럴 거면 박영식이랑 민티로 가라고 그러면.
아니 우리를 왜 보는 거야 왜.
박영식이 민티 나가지고 어깨뽕이 올라갔다고 지금.
아니 그 좋아요가 지금 적어도 이 그 동접자하고 맞춰줘야 됩니다. 아니 똔똔이 돼야 됩니다. 뭐 하는 겁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신뢰를 어기는 박영식 씨가 민티로 갔습니다. 배신의 정치입니다.
아니 뭐 박영식 씨는 뭐 그러면 그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제 제안이 왔는데 그럼 거절을 해야 된다는 거
저도
뭐예요?
저도 연천에 불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 연락이 안 오고 있어요.
아, 예. 그래요. 아유, 참. 하여튼 너무 재밌어요. 홍준표하고 네. 그 한동훈이 맞붙은 아까 그
아, 저는 예.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이 만약에 정치권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면 네. 우리가 그 장면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와 이 한동훈의 이 공개적인 토론 자리가 언제 또 저는 마련이 될 수 있을까? 학수고대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제가 요즘에 한동훈 잠꼬대 성대모사
아 잠꼬대 오,
한동훈 잠꼬대가 있어요? 네.
한동훈 잠꼬대. 제가요? 이재명이요? 제가요? 이재명이요?
이렇게 살지 않을까?
아니, 두 가지 말밖에 없잖아요, 이분은. 대통령 욕하고 자기 얘기하고.
네. 네. 어제는 오빠하고 독약을 바뀌었어요. 오빠하고 독약. 네. 아니 그나저나 난 그것도 한번 보고 싶어. 그 저기 네. 한동훈 대 네. 장동혁. 아. 지금 맞붙으면은 어떤 대화를 나눌까? 아. 네.
누가 장동혁입니까?
저기요, 저의 스태프였던 지금 사람이 지금 한 당의 당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실력이 굉장히 미달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를 보십시오. 제가 과거에 비대위원장과 당대표를 했을 때는 저 정도의 지지도는 아니었거든요.
보수를 망치고 보수를 괴멸시켰던 사람이 누굽니까?
저기요.
당원들이 직접 저기요. 뽑은 제가요. 이 당대표를
아, 저기요.
봄이니까 물러나라, 여름이니까 제가, 물러나라, 제가, 이제는 밖에서 겨울이니까 물러나라고 할 겁니까?
스태프쯤 했던 분이 당대표를 맡으니까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올림픽 공원이나 가고 그 올림픽 공원에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지금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는 건강하게 보수 어긴 해야
합니다. 자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당신이 부끄러운데요. 예?
먹이를 찾아 킬리만자로로 오르는 하이에나처럼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 근데 장동국 대표 노래 잘하더라고요.
아, 노래도 했어요?
네, 노래 한 영상이 있는데 트로트 영상을 잘 부르더라고요.
아, 네, 거기가 네. 목소리가 까랑까랑해가지고 네, 노래는 네. 아마도 한동훈 의원보다 장동혁 대표가 노래는 잘 부를 거예요. 네, 목소리 까랑까랑하잖아요.
두 사람의 캐릭터가 네. 정말 너무 신박해요, 사실은. 그 사진 남아 있을 거예요. 그 문을 열고 장동혁이 아, 아주 네네. 진짜 열받는 네. 표정을
아, 필리쳐서
뒤에서 한동훈이 이러면서 막 웃는 듯한 표정을 짓는 와 이것도 대단한 어떤 한 장면이라 할 수 있겠고요.
예. 아, 이 와중에 슈퍼챗이 날라왔습니다. 10만 원 날라와서 냠냠 맛있어요. 마음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거 왜 이런 거지?
아 이거 이 사진. 아, 저 사진은 정말 21세기 이 정치 사진 베스트 10 안에 들어갑니다.
이 새끼 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동혁이 안녕히 가시고요. 나는 당대표, 너는 스태프고 나는 당대표니까 안녕히 가시길 바랍니다.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네. 자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아침에 네. 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전화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 받을 때까지 할 거예요.
아 근데 예, 예. 두 분 다 자존심이 강하시네요. 예, 안 받는 자 받는 예, 자. 예. 네. 진짜 이거 뭐 어떡하나.
여보세요.
연결이 됐습니다.
아니 또 그러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아 그러면 아니, 아마 지금 이 시간에 네. 어디 라디오 출연을 그러면 하시나 봐요.
아니 내가 지난주에 문자를 보냈어. 네네네. 내가 아. 전화 수요일마다 보내는 사람이 네. 전화하는 사람이 나다.
네. 진짜 공손하게 보내셨어요.
지금 저 좌파에서도 우리 서 변호사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하늘을 찌르는데
네. 답장은 왔습니까?
아니 안 왔어.
아
근데 읽긴 읽었어. 아 이게 사라졌어. 네.
아 근데 진짜 연락하기 힘들어요. 예전에도 한번 스픽스에 모셨던 적이 있는데
있었어.
예. 네. 근데 그때도 연락이 잘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섭외 전화라든지. 네. 그러니까 이제 하다못해 건물 가까이 왔으면 주차는 어떻게 하고 뭐 예를 들면 좀 제대로 뭐 의전이라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의전이라. 지금 온 줄 알았어.
저도. 네.
의전이라도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연락이 잘 안 돼요.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아마. 제 기억에는 담당 그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계셨던 걸로 제 기억하는데.
아, 기사님도 있어?
그때 당시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연락하라고 그랬나? 아무튼 연락이 잘 안 돼요. 연락하기 어려운 분이야.
아, 요즘 보면은 아, 잠꼬대가 또 늘었어요.
네, 서정욱 잠꼬대.
한동훈이 가요. 용혜인이 가요. 한동훈이 가요. 재민이 가요. 재민이. 인간이야! 인간이야! 아, 잠에서 또 깼습니다. 서정욱이었습니다.
순수한 분입니다.
아, 네. 그래요.
아, 너무 웃기다.
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더 집착을 하게 만드네. 네. 다음 주에도 전화하겠습니다.
일당이 정말 오집니다.
아, 네. 이 형님 왜 이래 도대체 전화 한번 받아줄 만도 한데. 네.
만약에 이제 최진봉 목사님이었다. 네. 숫자만 보내면 바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25만 보냈대. 근데 예를 들면 10단위 1일로 내려간다. 그 순간은 뭐 연락도 익십. 네.
10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10 보내면 네. 욕을 보냅니다. 죽고 싶냐고.
야, 이 독사의 자식아. 네. 네.
날 뭘로 하냐고. 지난번에 우리 저 전화 인터뷰가 네. 약간 저 그 네.
미디어 관련해 가지고 네,
10만 10만 원인데 네. 그 저기 세금 빼면 이제 이게
그쵸 나인이 되죠.
그 네. 만 단위로 떨어지잖아. 네, 네, 네. 만 단위로 떨어졌다고 대노하는 거야.
마귀를 보듯이.
아니 집에서 그냥 반스만 입고 전화 인터뷰를 해도 그 정도 드리는 거면은 그냥 뭐 어? 받아야지 그걸 가지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거밖에 안 주냐고 다시는 연락 안 받는다고 막 연락을 안 받는데 아 대단한 분입니다. 네. 아,
지상파 전화 연결 기준 그러니까 지상파로 따지면 요즘에도 아직 안 바뀐 데가 많아요.
그럼 네.
그러니까 아유 이 정도면 뭐 좋은 거죠.
네. 뭐 인터넷에서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 아 나 트럼프 형님 너무 웃기는 분입니다. 네. 예. 아 그래요 한동훈으로 해서 지난 주간은 네. 너무 그냥 네. 동무대였습니다. 동무대. 근데 네. 이거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한동훈이가 뭘 하여튼 얘기하면 무조건 그걸 사실이고 진실로 받아들여서 여과 없이 내보내요. 이상한 사람이 됐어. 국민 오빠가 됐어. 우리 저 김승원 의원이.
그러니까 이번에 그 어제부터 봉지욱 기자님인가요? 이제 그분이 전체 원문을 녹취록 전체 내용을 공개를 하고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방어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짝짓기 내지는 편집된 부분만 선택적으로 한동훈 쪽에서 릴리즈 해가지고 언론이 거기에 솔직히 놀아난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런 거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닌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을 당하면서 언론까지 같이 부안해동했다라는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 너무 좀 아쉽습니다.
아 안타까워요. 예.
그런 인지도조차 부럽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말을 해도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서류로 제출할까요? 그것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아 지금 속이 탑니다. 이것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아 오늘 좀 배가 고프네요.
네.
이것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아 진짜 사라졌다.
네, 아니 네네. 그래도 지금 보수 쪽에서 대통령감 1위야. 1위.
아 그래요?
13.4. 한동훈은 11.9. 접전입니다. 접전.
아, 네. 근데 이제
다 지금 리스크야. 저 오세훈은 언제 날아갈지 모르고. 아, 한동훈 아직 국민의힘 입당도 네. 안 되고.
몸에 반이 사라진 오시장입니다.
네, 그럼 지금 여권은 없는 거지. 없는 거. 네.
진짜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저는 어딨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거는 부정 여론조사 아닌가요? 사퇴하십시오. 여론조사 털인가요? 거기 아닌가? 네, 정말 민망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바다는 줘요, 요즘에?
저희 당 대표 이름이 뭐더라?
안동혁.
아, 그 안동혁 대표님은 저희 왓텐스쿨 동문입니다. 아, 안동혁이 아니군요. 장동혁이군요.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니, 너무 똑같아. 아유, 대책 없어, 대책
그렇습니다.
없어.
그렇습니다.
이분도 한동훈만 뜨면은,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이 우리 당의 단계 문제,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장당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지? 네. 그 요즘 한동훈이 계속 SNS에 글 올리는 거 보니까 네. 단계에도 그렇게 올렸을 것이다.
아, 그 정도의 속도와 양으로.
아,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어,
아, 진짜 좀
과 현란하니까
많이 과해요. 너무 네. 과해요.
노인 비하에 네.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하루에 거의 막 20개씩 막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떤
말이에요.
예. 아 정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이 바닥에서 인플루언서계에서 3대 천왕이 있습니다. SNS에 글 많이 올리기로 예. 한동훈.
한동훈.
조국.
아 그렇죠.
김용민이도 좀 살짝.
안녕하십니까. 김용민 PD는 저한테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아 왜요 또?
사과해요.
아 왜?
사과해요 나한테. 사과해요.
야호.
야호. 왜 제가 밥 먹는 것도 시기하시나요?
아니 근데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아니 평범 저는... 평범에 대한 정의를 너무 조국의 방식으로만 내리니까 또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평범이 아니라 박영식 앵커는 비범의 식사를 하시나 봅니다.
야호.
야호. 아 좋아요가 빠지겠네요. 좋아요 다이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아, 그래. 본인... 무지성 사과 머신.
글쎄.
사과라고. 아니. 합당 생각 없다면서요. 아, 어떨 때는.
네. 아니, 레드팀, 레드팀이 되시겠다고 또 그러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어, 예.
아예 레드팀이라는 거는 뭐, 아예 우리 주변에 가까이 둘만한 사람이 정말 고언을 하거나 할 때나 레드팀이라고 그렇죠. 부르죠.
네.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하다못해 예.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 정성호 의원이 레드팀 역할을 해준다. 이러고 하면 다들 그렇죠. 그 레드팀이라고도 인정하죠. 네. 근데 레드팀을 자처하면서 본인이 레드팀이라고 하면 일단 그걸 누가 믿으며 그렇죠. 그럴 만한 자격을 누가 줬습니까? 그러면 우리 저기 여기 세 사람 다 조국 원장 레드팀 하게요? 그 레드팀의 정의가 잘못됐죠.
그 레드팀은 이제 본인이
그렇죠.
그 부탁을 하거나 뭐 돈을 줘서 용역으로 쓰거나 그럴 때 레드팀이지 뭐 아니 정상적인 그 비판도 아니고 누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 내가 레드팀이다면 다 레드팀입니까? 아니, 진정한 레드팀은 한동훈의 레드팀은 바로 홍준표.
아, 그렇죠.
홍이니까.
그냥 그 자체로 레드잖아요.
레드팀. 예.
어떻게
됐어요? 예. 갑자기 뒤로 가셨어 우리 저 준표 형님. 아, 보고 싶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제가 레드팀입니다.
어째서?
아, 저는 핑크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렇지. 맞아. 미래통합당.
아, 그렇습니다.
아, 미래통합당이었구나.
아. 빨간색으로 갔다가 잠시 핑크로 갔다가 네. 다시 빨간색으로 돌아갔죠. 네.
한동훈이는 문제가 많은 자입니다. 보시를 두 번씩이나 개매시켜놓고 자기가 보수의 지도자가 되겠다? 그럼 모렴치가 어디시오? 내가 내야말로 진정한 레드팀입니다. 당대표 두 번에 대선주자를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네.
진이죠? 그래서 인자
인자
한동훈이는 끝났다. 네, 그래 봅니다.
그런데 그 당대표를 하던 시절에 그 비교를 해보면 제가 당대표 했을 때와 홍 시장께서 당대표를 하셨다 보면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입니까?
전혀 차이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김용민이는 저자를 왜 자꾸 부르는 겁니까?
그래서 홍 전 시장님이 당대표 하셨을 땐 그 당이 성공했습니까? 예?
No. 예? 당이 개멸위기에 예? 빠졌을 때
예?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죠.
경남지사 예? 때 내가 올라온 거죠. 그때 뭐 했어요?
본인이
문재인이 자연계로 계속 있으면서 과양연하라 그랬잖아요. 본인이 그 말 했잖아요.
본인이 지방정치 무대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치 무대에 복귀를 해서 대선주자가 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참 저러니까 예? 당원들이
본인이
그럽니다.
당을 사유화했던 거 아닙니까?
당원들이 그래요. 예? 저런 식으로 간족된다. 근데 한 가지만 묻겠어요.
물어보시죠. 그 예, 물어보시죠.
머리는
물어보시죠.
머리는 생머리입니까? 당원들이 그걸 묻더라고. 네. 뭐 생머리냐?
유치하시네요.
참 저런 식으로 간족되니까 대답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감옥 갈 사람 많을 겁니다. 한 간밤에 후보를 교체한다고 조동을 일으키고 그 사람 다 감옥 가야죠. 네,
권영세.
그래 봅니다.
들어가시죠.
내 머리 제 머리예요.
아 이걸 진짜 물었더라고요.
어 진짜 물어봤어?
예. 네. 한동훈 후보에게 묻겠어요. 그 머리는 제 머리입니까?
뭐라고 답했어요?
네.
아,
유치하시네요.
아, 진짜 그렇게 했어요. 네. 유치하시네요.
그거 생머리만 한 게 아니고 네. 뭐하다 물어봅시다 하더니만 생머리입니까? 신발에 물을 넣는다 하고 가슴에다 물을 넣는다 뭐 이거 다 했거든요. 네.
뭐 네. 어깨 뽕이냐 뭐.
어깨에 뽕을 넣는다. 그 생머리입니까?
네. 유치하시네요.
네. 아니 진짜 이게 생머리면 잡아보시죠. 잡아보시죠. 이랬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민망하네요. 아.
근데 이런 걸 또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또 홍준표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홍준표밖에 네. 없어.
네. 거기서 또 원희룡 같은 사람이 아니 그 한동훈 후보는 머리가 생머리입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퇴하세요. 고소하세요. 고소하세요. 제 말이 틀리면 고소하세요.
아,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면 제가 백지화하겠습니다.
용기가 없는 분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 오세훈은 네. 요즘 여기 헬기장 생기고 있거든. 헬기장. 네.
아, 안쪽에요.
감추질 않아.
네, 고민이 요즘에 많으시니까
아, 많을 거야.
이제 고민도 많고 이제 슬슬 은퇴할 시기가 또 되셨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많아서 이렇게 지금 아일랜드가 생기고 있는 거겠죠.
헬기장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린벨트의 훼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수리를 중심축으로 해서 녹지축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거는 개발 단계에서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상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뭐라고 녹지화 뭐라고? 네? 녹지화 된다고?
아, 이분이 얘기하는 게 공원을 훼손하면 안 된다. 이게 녹지축이다.
아, 그 용산에 네, 뭐 그런 거. 아, 용산에 네, 그저 네, 공원을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청년 주택으로 임대주택으로 이제 놓는다든지. 네. 아유 그래요. 하여튼 뭐 오늘 아유 오늘 또 시간이 다 갔습니다 벌써.
아, 다 갔습니까? 아, 그래요. 아, 오늘 주제가 10개였는데 네. 두 개 했습니다. 한동훈
아, 충분해 충분해 이제 한동훈하고 홍준표의 대배틀은 네. 아 이건 레전드예요 레전드.
예 네, 우리 국민 여러분.
아유
아, 지금 순방위가 있는데 김영민 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민티 있지 않습니까? 민티도 사랑해 주시고
예.
좀 그 두 사람 때문에 그 이재명 채널이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재명 TV 우리 그 이매진도 있으니까
아 KTV
예, 그 예. 탤런트 이매진 아니에요? 썰렁이던데
아유
예,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좀 몸 좀 좀 점점 좀 축내지 마시고
예.
대통령님 3박 5일이 뭡니까 푹 쉬다 오세요.
건강을 걱정하기에는 우리 김영민 선생이 자격이 없어요. 예 건강을 예. 우리 모두 차리시길 바랍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생각만 하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자 우리 저 다음 주부터
예.
우리 박영식 앵커가
아.
또 이제 아니 매일 이렇게 박는 겁니까?
예, 일단은 뭐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일단 매일 방송으로 들어가니까
매일 목요일에 하는 그 양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태훈 그 앵커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사퇴하죠. 무슨 말입니까? 박영식이가 자리 잡았는데 사퇴해야죠. 안태훈은 사퇴하세요. 사과를 하든지 그러면
왜 사과를 해요?
아, 그럼 그분이 아닙니까?
아 그분이 맞는데 왜 그분이 사과까지 하냐?
그럼 박영식이 사퇴하세요. 그럼 미치에서
제가요?
네. 수요일만 좀 안 태우냐면 수요일만.
아 지금 뭐 이제 그런 논의들이 어디까지 지금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정규 편성으로 들어가기 바로 일부 직전이라 가지고.
아.
네. 근데 제가 아는 바 이제 매일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비대위를 꾸리든지 해가지고.
예. 아, 이 코너를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이걸 뭐. 살려내겠습니다.
예,
네, 살려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살려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 이 옷을 일이 없는 세상에서 수요일이 오아시스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맞습니다.
예. 아니 뭐 비대위? 그럼 내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봐요. 어?
그 안태현이든 저기 박영식이든 다 빼고 김종인의 민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올게. 아니 그, 노느라 심심해.
그거 하지 말고 여성가족부 장관 하시면 어떨까?
뭐?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
비, 비례 두 번.
아니
장관도 괜찮잖아요.
나는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여성이 없고 야성이 살아있는 김종인이라고 봐요. 야성가족부.
야성가족부.
좋아 좋아 야성가족부. 좋아. 그럼 비대위가 열리나 거기. 난 비대위 전문이야. 난 전당대회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대위로 가야 된다고 봐요. 예. 시켜줘 나도. 해줘 제발.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이었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예. 다음 주에 꼭 봐요. 어떻게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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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땅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이제 화산해토라는 크기 부드럽고 물 빠짐이 좋고 당근이나 이런 우엉이나 뿌리 작물들을 재배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 미네랄이 풍부한 용암 해수를 가지고 배채소를 만들잖아요.
소비자들이 건강한 버섯을 드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유기농을 고집한다든지 버섯도 아주 깨끗하고
늘어는 땅을 사랑하는 농부들의 철학입니다. 제주 유기농 야채 100% 늘온 야채수.
자 영상 보셨습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야채수가 뭐 다를까 싶었는데요. 한두 달 마셔보니까 말이죠. 정말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식전에 늘온 야채수 딱 한 포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더부룩했던 속이 한결 편해집니다. 안 마시고 다음날 아침 일어났더니 또 속이 불편하기도 하고요. 예, 자 추석 명절 부모님 면역력 챙겨드린다고 홍삼 선물 고민하시죠? 아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당 수치나 건강 걱정 때문에 염려하게 만들지 마시고 바로 늘어온 야채수를 선택하시죠. 제주 용암 해수의 100% 제주 유기농 야채만 다려냈기 때문에 당 부담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바로 장에 몰려있거든요. 당 걱정 없는 야채수로 장 건강부터 살려놓으면 근본적인 면역력이 확실히 잡힙니다. 화장실에서 구렁이를 봤다 이런 얘기가 나올 지경이에요. 예. 자, 한 포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이 반값도 안 되는 1,800원 꼴이라서 매일 챙겨 드셔도 가격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모님 댁에 한 박스 보내드리고 감사한 분들께 선물하려고 두 박스 내지 세 박스로 이렇게 챙기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명절에 맞춰서 정성껏 다려낸 물량이 지금 바로 배송 가능하니까 더 늦기 전에 고정 댓글 링크에서 바로 클릭하셔서 부모님 선물 선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온 가족들 다 함께 건배합시다. 늘온 건배.
그 조국 씨죠? 조국 원장. 조국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 간신책을 하면서 그 자기 레드팀 발언에 대해 비판했던 사람들, 그리고 패널들 이런 사람들이 간신이다. 뭐 쓴소리 못하냐 대한민국 내에서 레드팀 못하냐 라는 식까지 추가를 했어요.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그대로 미러링 해드릴게요. 조국 원장님 사면 없었으면 본인 지금 아직 징역 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중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하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잖아. 근데 맞는 말이야. 틀린 말 없죠. 거기에 대해서 본인 또 3등 하셨잖아요. 그럼 민주당한테 사과하셔야죠.
그거는 최민희 의원이 얘기한다고? 네. 왜 졌어요? 이렇게 또 얘기한다고. 왜 3등 했어요? 얘기한다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을 때 기분 나쁘실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진짜로 조국 대표님을 응원한다면 예. 조국 대표한테 메시지를 보냈겠죠. 페이스북 메시지라도. 대표님 자중하셔야 됩니다. 이럴 땐 네. 해야 됩니다. 반대로 또 말씀드릴게요. 본인한테 계속 정치하라 하고 뉴스공장 일정 잡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간신이에요. 본인이 이렇게 하는 동안 좋은 소리만 하지 않습니까? 레드팀 왜 못 받아들이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정계 은퇴하시라고 본인 인생이 훨씬 나아요. 네. 근데 지금 그거 안 하시잖아요. 제 말이 쓰죠? 그럼 제가 충원이고 본인한테 계속 정치하라고 꼬시는 사람들이 간신인 거예요.
자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최근 자신의 SNS에 간신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과 조국 혁신당이 레드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못마땅해하고 입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들을 향해 간신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선비들이 공개 상소를 통해서 권력을 비판했다며 진영 내부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 이사에 아주 흥미로운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조국 원장이 소개한 간신이라는 책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 내용을 조국 원장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봐야 하지 않겠냐라는 내용입니다. 김영수 교수의 간신론, 간신전, 간신학은 간신을 단순히 임금 앞에서 예 지당하십니다 라고만 외치는 사람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간신학 목차만 봐도 간신의 기술로 아첨,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던져주는 투기 소호 그리고 중상 모략 등이 등장합니다. 간신전은 그 공통점으로 탐욕과 사리사욕 그리고 권력자에게 기생하면서 자신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행태를 지적합니다. 여기서 조국 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원장은 권력 곁에 있을 때 과연 얼마나 레드팀이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무려 2년 넘게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지금처럼 바깥에서 누구나 레드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야말로 대통령 바로 옆에서 권력의 문제를 찾아내고 쓴소리를 해야 할 자리였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특별감찰반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내부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비위 행위자의 희대의 농간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정수석실을 적극 방어했습니다. 당시 의혹의 진위와 별개로 적어도 조국 자신이 권력 내부에서 비판자를 바라보았던 태도가 지금 자신이 강조하는 레드팀 정신과 얼마나 일관되는지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김태우 그 사람 많이 망가졌습니다만은 이후에. 그러나 그 내부에서 목소리를 낼 때 김태우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더구나 조국 원장이 오늘 정치를 다시 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사면과 복권이라는 결정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돼서 정치 활동에 제약도 풀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대통령을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면을 받은 사람이라도 잘못된 정책에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민주주의일 것입니다. 호르무즈 파병이든 검찰개혁이든 정부 정책을 조국 혁신당이 강하게 비판하는 것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조국 원장의 비판을 비판하는 사람을 곧바로 간신으로 규정하는 태도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나는 권력을 비판함으로 레드팀이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은 권력에 아첨하는 간신이다. 이 논리 아닙니까? 이 논리라면 조국 원장만 비판의 자유를 갖고 조국 원장의 비판을 비판할 자유는 사라집니다. 그것은 레드팀의 논리가 아니라 독점적 정의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간신하기 가장 경계하는 것도 어쩌면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충성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고 상대를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자기 편의 목소리만 정의로운 것으로 만드는 정치 말입니다. 책은 첫머리부터 크게 간사한 자는 충성스러워 보인다. 크게 간사한 자는 충성스러워 보인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조국 원장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간신론을 다른 사람에게 겨누기 전에 그 책을 거울로 먼저 사용하십시오. 그 책 안 읽었죠? 그냥 표지만 가져와서 너희는 간신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이고 책 좀 읽어보세요. 책 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이었던 나는 권력 앞에서 얼마나 쓴소리를 했는가, 내 편의 오류를 얼마나 먼저 지적했는가, 나에게 비판적인 사람의 말도 레드팀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당당하게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향해 간신이라는 무거운 말을 꺼낼 자격도 생기는 것입니다. 간신을 가장 잘 가려내는 방법은 남의 충성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 앞에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먼저 의심하는 것입니다. 조국 원장이 정말 간신을 제대로 읽는다면 가장 먼저 펼쳐봐야 할 페이지는 남의 얼굴이 아니라 자기 얼굴이 비치는 페이지일 것입니다. 하여간 이 조국을 비롯한 네 문조털레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객관성이 없어요. 자기의 몰골을 스스로 들여다볼 능력이 없어요. 남만 지적하지 자기의 잘못, 오류는 절대 인정하지도 않고 성찰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레드팀을 합니까? 자기도 성찰이 안 되는 사람이 왜 남의 앞가림을 걱정해요? 예. 과분 아니집니다. 자, 오늘 낮 2시에 뉴잼스가 또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김용민이와 또 신인규 변호사님, 이석현 평론가님 세 사람이 함께합니다. 낮 2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